들리시나요? 저한테 네. 우리 마음의 손을 얹고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결단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이전과 같지 않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환난의 때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무엇입니까? 뭔지 알아요? 환난이 뭐예요? 환난은 뜻하지 않게 일어난 재앙이나 겪게 되는 고통과 어려움입니다. 이거는 한글 사전이고요. 한문으로는 근심환, 어려운 난을 씁니다. 근심환, 어려운 난. 근심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한문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거 다 아시죠? 환난의 다른 뜻은 뭐냐면요. 재앙입니다. 재앙. 여러분, 재앙 당해봤어요. 아직까지 재앙 당해보신 적, 코로나도 재앙이면 재앙인가요? 예, 네, 그쵸. 그게 전부 다 환난이래요. 내 마음의 작은 어떠한 어려움부터 시작해서요. 재앙까지가 다 환난인데, 여기서 중요한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요. 뜻하지 않게 찾아온 게 환난이라고 합니다. 뜻하지 않게. 여러분, 나는 환난을 제가 뜻해서 찾아갑니다. 여러분 앞에 환란이 딱 눈에 보이는데 아, 난 저길 향해 뛰어들겠어 이런 친구 있나요? 없죠. 없을 거예요. 없을 건데 그 가끔 그런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환란 아니냐, 예수님 환란을 향해 뛰어드신 거 아니냐, 그게 근데 어떻게 갑자기 뜻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맞아요. 예수님은 뜻하지 않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사순절 기간에 마지막 한 주를 뭐라 부르죠? 몰라요? 고난주간이라고 그래요. 새로운 거 알았다니? 고난주간이라고 해요. 환란주간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고난은 여러분, 내가 알면서도 이 길을 걷는 것을 바로 고난이라고 말을 하죠. 역경, 시련, 고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환란은 뭐라고요? 뜻하지 않게 찾아온 게 바로 환란이에요. 고난, 역경, 시련 이런 거는요, 뭔가 지나고 나면, 이겨내고 나면 뭔가 내 안에 성장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걸 내가 직접 선택을 해서 나의 레벨업을 위해서 이 모든 고난, 역경, 노가다 이런 걸 다 이겨내는, 그게 바로 고난, 역경, 시련인 건데, 환란은요, 나이가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옵니다. 내가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을 때, 아무 방비도 되어 있지 않을 때, 아무런 예고조차 없이 환란은 찾아옵니다. 그게 바로 환란인 거죠. 그래서 이 환란이 죽을 맛인 거예요. 언제 올지 알아요? 몰라요. 언제 끝날지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환란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환란을 받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날때부터 맹인된 자이죠. 날때부터, 정확하게 표현하면 날때부터 소경된 자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이게 시련이나 고난이었을까요? 자신의 눈을 가려서 모든 육감을 깨워서 어떠한 수련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눈이 안 보여요. 태어나 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태어나 보더니 내 눈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시력이 좋았어야 됐고요. 어쩔 수 없이 육감이 발달해야 됐었던 거죠. 이걸 보고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바로 환란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누굴 원망해야 되는지, 누굴 내가 뭐라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런 환란을 당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바로 죄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몸에 안 좋은 것도 전부 다 죄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신명기 28장 20절에서 21절,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염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거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의 배경으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누군가 환란이 찾아왔다, 맹인, 그리고 거지, 뭔가 잘 안 돼, 그럼 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야. 그럼 너는 하나님께 뭐가 잘못한 게 있는 거야. 너는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럴 거야. 나는 몰라. 근데 네가 알겠지. 하나님이 아시겠지. 그게 해결됐으면 너의 눈 떠줄 거야. 그게 해결됐으면 너의 하는 거 잘 될 거야. 그거 해결됐으면 괜찮아지겠지. 너 얼마나 엎드려봤어. 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봤어. 너 하나님한테 헌금 얼마나 했어. 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를 저질렀길래 그래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맹인된 사람을 보고요, 아 불쌍하다, 아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휴 저 죄인놈, 어휴 저 죄인,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길래 아직도 눈을 못 뜨나? 이렇게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저 부모가 죄를 저질렀나? 아니면 저 아이가 죄를 저질렀나?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사실 이 환난, 죄, 환난은 죄라는 공식이 이 설립되어 있는 것은 우리 세례요한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누가 나옵니까? 죄사함 때문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서 자기 죄를 회개해 죄사함을 받으려고. 왜? 죄사함을 안 받으면 방금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저주를 받고 눈이 멀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죄사함을 받으려고 요한에게 나온 겁니다. 그들의 죄사함은 그들의 인생 때문이었습니다. 죄사함만 받으면 모든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은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의 자리로 오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심지어 누구까지 오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도 죄사함을 받으려고 거기까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사상 안에서 살고 있었어요. 죄를 저질렀다. 그 환난이 온다. 환난이 왔다. 죄를 저질렀을 것이다. 죄는 환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또한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저희 유명한 말씀이죠. 마가복음 2장에서 중풍병자와 친구들 이야기 다들 아시죠. 그때 옥상을 뚫고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려서 중풍병자에게 한 예수님의 말씀이 첫 말씀이 뭐냐 하면 나라가 아니라 작은 자야 내 죄사함,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병자에게 뭐라 그랬다고요? 죄사함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예수님도 분명히 그 죄사함과 그 질병의 노임의 관계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럼 이 맹인은 정말 자신의 죄 때문인가 라고 봐야 되냐라는 것이죠. 제자들과 예수님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누군가는 질문이 엄청 많은 사람도 있었겠죠. ENFP도 있을 수 있고 N성향 가진 사람도 얼마나 질문이 많습니까? 저도 질문이 참 많은데 그런 사람이 지나가다 당시에 유명한 맹인이에요. 그 동네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고 그 거지였다라는 걸 알고 있었대요. 그만큼 유명한 맹인이었어요. 그 사람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궁금했어요. 이 사람이 머릿속에 죄는 환란이었거든요. 죄는 당연히 환란이었고 환란받은 저 사람 죄 지었을 텐데 근데 늘 궁금했어요. 저 사람의 죄일까? 부모의 죄일까?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 맹인이 보이니까 맹인 앞에 놓고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예수님, 저 맹인이요. 부모님이 잘못한 거예요? 본인이 잘못한 거예요? 그냥 지나가듯이 무슨 상식을 묻는 것처럼 물었던 거예요. 그냥 누구의 죄입니까? 그것만 궁금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시죠. 그 죄의 문제의 책임에 대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의 말씀대로 하시고 소경이 나아버리게 하셨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세상 유명한 맹인 거지가 갑자기 눈이 보이는 거지가 된 거죠. 온 동네 사람들에게 논란이 될 정도였습니다. 온 동네가 다 아는 맹인이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눈이 보이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겐 그저 그럼 누가 죄를 지은 거예요? 부모님의 죄예요? 얘 죄예요? 라고 물어봤을 뿐이 그 한마디가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를 보여주는 기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가장 놀란 사람은 누굽니까? 여기서 가장 놀란 사람은 누굽니까? 지나가듯이 말을 한 사람? 아니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생각해보세요. 본인은 평소와 같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환란이 언제 끝나는지도 모른 그 환란 가운데 있었는데 평소와 같이 구걸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나가다 누가 또 긁어요. 얘 누구 잘못이에요? 얘 이렇게 구걸하는 거, 얘 눈 안 보이는 거 누구 잘못이요? 그런 소리가 막 들려요. 이 속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실 아무렇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 말을. 오늘도 이상한 놈 하나 지나가는구나. 오늘도 진상 하나 지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답변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기 위함이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맹인의 눈이 떠져버린 거예요. 맹인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맹인이 눈이 떠지는 게 좋았을까요? 맹인 거지예요. 눈이 떠지는 게 좋았을까요? 돈이 많아지는 게 좋았을까요? 100이면 100? 눈이 떠지는 게라고 하겠지만 누군가는 마음에 그래도 돈이 좋지 않나? 돈 많은 맹인 괜찮지 않나? 모든 편의가 이루어지는 돈 많은 맹인 좋지 않나? 라고 할 텐데 여러분 그 돈 많은 맹인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눈이 떠지는 거예요. 돈 많은 귀머거리가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귀가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환란이라는 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에게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우리의 눈이 언제 가려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두 가지 환란이 다 있었어요. 맹인 그리고 거지. 근데 이 사람이 거지인데 부모님이 없었던 거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증인으로 갔을 때 얘가 진짜 맹인이었어? 라고 누구에게 물어보냐면 그 부모에게 물어봅니다. 부모도 버린 거지예요. 부모도 버린 맹인이에요. 왜 버렸을까요? 죄덩어리라서, 죄인이라서 버림받았습니다. 그 맹인에게는 정말 삶도 희망도 소망도 없는 매일매일이었을 거예요. 언제 눈이 떠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다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지, 다 나보고 잘못됐다 그러지, 다 나보고 잘못이 있다 그러지, 혹은 내 부모가 잘못이 있는지 물어보지, 그 누구도 이게 어떻게 낫게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겠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는 본인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나는 어떤 죄를 저질렀길래, 도대체 나는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길래 예배도 드려보고 할 수 있는 걸 다 해봐도 왜 나는 낫지 않는 것인가? 왜 내 이 환난은 끝나지 않는 것인가? 도대체 내가 얼마나 잘못한 것인가? 도대체 나는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루하루 무너져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죄인에게 예수님이 다가와서 네 죄가 아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맹인의 환난이라고 하니까 사실 와닿지가 않죠. 여러분, 뭐 저는 눈이 보이는데요. 저는 거지도 아니고요. 부모님 버리시죠? 않고 뭐 그렇게 큰 환난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공감할 만한 환난 받은 자를 소개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2, 3, 4 뭔지 아세요? 재수, 삼수, 다음은 뭐예요? 사수. 대학부 재수, 신대원 삼수, 그리고 지난주에 목사고시를 떨어짐으로 목사고시 사수가 확정이 됐습니다. 박수! 그랜드슬램! 와, 드디어 달성했습니다. 예, 네, 여러분, 재수, 삼수, 사수 다 합치면 몇 년입니까? 9년이에요, 9년. 9년. 여러분, 구수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이 어때요? 벌써부터 막 심장이 벌렁벌렁하죠? 심장이 벌렁벌렁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요, 너무 힘들었어요. 저 전도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기쁘게 찬양하고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목사고시 사수는요, 야, 이거 내가 기도를 덜 했나?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 내가 목사하면 안 되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충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는 분은 아시죠? 저 올해 35살이에요. 제가요, 여기 이렇게 올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어요. 신학하기 전에 뭐 하셨어요? 왜냐하면 학부 4년을 하고 신대원 3년을 해도요, 몇 년이에요? 7년이에요. 그런데 저는 재수에, 삼수에, 목사고시 사수 확정이라고요. 여러분, 저 신학만 했어요. 20살부터,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할 때부터 신학 외길 인생이라고요. 근데 지금 15년이 지난 지금 제가 지금 목사예요? 저 아직 전도사예요. 여러분, 15년입니다. 15년. 의사로 따지면 15년째 레지던트 생활하고 있는 거고요. 15년째 인턴 생활하고 있는 거고요. 15년째 내년에 또 해야 된다라는 그 좌절감이 여러분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환란이에요. 이게 환란. 가장 큰 환란은 뭔지 알아요? 자책감. 여러분, 15년이나 했는데 내가 잘못 왔을까라는 그 생각은요, 나를 깊은 수렁으로 빠뜨립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지금 열심히 공부해 오셨죠? 몇 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12년 동안 공부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5년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환란을 공개하게 하셨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이와 비슷한 환란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환란이 아니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얘기할 수 있고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회복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내 눈을 띄워줬다고요. 어떻게 띄워주셨냐면 나를 사명자로 다시 한번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목사가 되는 게 꿈이 아니에요. 저의 꿈은 온전한 예배자입니다. 저의 사명은요, 목사가 아니라요, 저의 사명은 하나님 앞에 순전한 예배자라고요.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예배드리고 주님의 말씀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즐거워서 이 땅에 이 자리에 섰는데 어느 순간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눈으로 목사라는 타이틀에 갇혀가지고 목사고시 사수 확정되는 순간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 이거 하지 말까요? 하나님 이게 제 길 아닌가요? 그러고 있었다고요. 전도사인 저도 그랬다고요. 근데 여러분 재수할 때 어떨까요? 똑같이 아 왜 이게 환란이 나한테 아 왜 이게 나한테 하나님 나 공부하지 마요. 하나님 나 하나님 주신 사명 따라서 이 과 가겠다고 서울대 가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나 하지 마요. 하나님 내 가정환경이 왜 이래요.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괜찮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죄 때문인가요? 제가 기도하지 않아서인가요? 나 때문인가요? 그렇게 자책하게 된다고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죄 때문 아니야. 너 때문 아니야.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걸 통해 나의 일하심을 보여줄 거야. 너의 사수 통해서 나의 일하심 보여줄 거야. 너의 가정 그 환경, 너의 지금 받고 있는 환란, 너의 나중에 그 모든 것들 통해서 내가 일하심을 보여줄 거야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옆에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되는 것이죠. 실로암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여러분? 실로암은요, 보냄을 받았다입니다.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들이 그 환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보내어질 거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보냄 받았듯이 여러분도 그 환난을 이기면 똑같이 환난을 당한 사람에게 보냄을 받을 것입니다. 아까 그 맹인되었던 거지는 누구한테 갈까요, 이제? 맹인이었다가 보여진 거지는 누구한테 먼저 가겠습니까? 주변에 다른 맹인들한테 가지 않겠어요? 주변에 다른 맹인들한테 가서 야, 나 저기 저쪽 어디 동네 살던 맹인인데 야, 나 이제 눈 보여. 그럼 그 맹인이 물어보겠죠. 어떻게 보여? 나 예수님 만났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시험 떨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시험 붙지 않아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험 예수님 믿는다고요. 재수 안 하는 거 아니고 삼수 안 하는 거, 사수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만 믿잖아요. 그럼 사수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재수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내가 환난이 닥쳐왔을 때 그걸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바로 예수님이더라고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환난이 있습니까, 지금?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요. 여러분 15년 동안 한 개만 팠는데도 안 돼 봤냐고요. 그런데도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그 힘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잘못 아니라니까요. 그 하나님을 제가 믿고 나아갔더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그 모든 환난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전히 거지지만 눈뜬 거지가 되는 겁니다. 여전히 내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지만 여전히 저는 이제 다시 1년 뒤에 목사고시를 봐야 되지만 눈뜬 거지가 되는 거예요.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환난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은 환난이 다가올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환난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길 소망합니다. 그 환난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더욱 위대해지고 그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보여지는 순간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을 그 실로암 못으로 이끄시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모든 환난을 이겨내는 힘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환난이 더 이상 여러분에게 환난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환난 받은 때에 더욱 기도하며 함께하고 자책하기보다 예수님을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때가 하루 속히 당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람은 누구나 그 환난을 맞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하필 나에게 왜 이런 것이 찾아오나? 나의 죄 때문인가? 나의 어떠한 때문인가, 내 잘못인가 자책하며 계속해서 들어가는 땅굴로 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그들에게도 그것이 너의 잘못이 아니다, 그것이 너의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하시며 회복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모든 환란을 받은 자들이 이제 눈뜬 거지가 되길 원합니다. 그들의 환경은 변하지 않았더라도 그들의 눈이 뜨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환난의 때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